찬송가 383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38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자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복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새벽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예레미야 19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9장 1절로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함께 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아멘. 어느 날 예레미야 선지자가 토기장의 집에 가서 옹기 하나를 사들고 움직이자 사람들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졌습니다. 왜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삶으로도 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자신의 삶으로 전했다는 게 뭘 말하는 건지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었죠. 예를 들어 예레미야 선지자는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고 또한 결혼식 같은 잔치집의 자리에도 일체 가지를 않았습니다. 또 사람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할 수 있는 초상집에도 가지 않았는데 이와 같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 예레미야의 성격이 유별났기 때문도 아니었고 또 예레미야가 다른 사람과 어울리길 싫어하는 아웃사이더의 삶을 추구했기 때문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인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다 말씀드렸죠. 즉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회개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인 것이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토기장의 집에 가서 옹기를 산 것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토기장의 집에 가서 옹기를 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토기장의 집에 가서 옹기 하나를 산 것은 평생을 독신으로 살고 결혼식과 초상집에 일체 가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선지자 본인의 생각, 본인의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신 것이었다라는 사실이 본문 1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요. 참고로 오늘 본문에 대해서 학자들은 흔히 깨어진 옹기의 비유 이렇게 비유라고 부릅니다. 그걸 통해서 분명하게 상징적으로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인데 자 오늘 새벽 시간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옹기를 산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옹기를 통해서 그 산 것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 것인가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옹기장이 토기장이 옹기를 이 산 목적 그 목적은 그 옹기를 깨뜨릴 목적이었습니다. 다 같이 본문 10절, 본문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예.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제 흙으로 빚고, 이제 잿물을 발라서 구워, 그릇에 윤이 나게 만든 병을, 오지병이라고 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이제 오지그릇,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옹기라는 거, 여기 나온 옹기는 밑에 부분은 불룩하고 또 목은 좁고 전체적으로는 좀 긴 그런 모양의 병입니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옹기와는 조금 모양이 다른데 이 본문에 나온 옹기를 히브리어로는 바크부크라고 합니다. 바크부크, 바크부크라는 것은 일종의 의성어입니다. 그 좁은 그릇의 목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올 때 그 나는 소리를 따서 만든 의성어인데 자 근데 지금 보면 10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옹기 그 바크부크를 깨뜨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그 정확하게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셨죠. 함께 가는 자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함께 가는 사람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함께 가는 사람의 목전에서 옹기를 깨뜨리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 옹기가 깨지는 걸 분명히 볼 수 있도록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나타내라는 것이죠. 그렇게 옹기를 깨뜨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옹기를 산 목적은 결국은 깨뜨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깨트리기 위해서 옹기를 샀다. 사실 상식적으로 보자면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옹기를 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옹기, 구입한 그 옹기를 사람들 앞에서 깨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산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구입한 옹기를 사람들 앞에서 깨뜨리는 그와 같은 행동은 특별한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 분명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옹기를 깨뜨린다는 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깨어진 옹기는 장차 파괴될 예루살렘 성을 상징합니다. 조금 더 넓게 보자면 이 깨어진 옹기는 바벨론으로 끌려갈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버리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망하게 될 어리석은 인생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옹기를 사서 깨뜨리도록 명령하신 것에는 어떠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까? 오늘 보면 바로 앞장인 예레미야 18장을 보면 우리가 그것도 살펴봤죠?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해서 말씀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도 그냥 옹기가 아니라 분명히 토기장이 옹기를 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18장에 나온 이 토기장의 비유를 살펴보면서 말씀드렸죠.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반기를 들거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투말할 필요 없이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건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옹기를 사서 깨뜨리는 그와 같은 행동에 담겨진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즉 토기장이가 잘못 만들어진 그릇을 주저없이 깨뜨린 것처럼 그렇죠? 만약 잘못 만들어진 그릇이 있다면 토기장이는 뭐 미련두지 않고 바로 깨뜨립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그러한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은 여지없이 깨뜨리신다.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옹기가 깨진 구체적인 이유, 즉 남유다 백성들이 행한 구체적인 죄악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보면 2절, 한번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시금은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런 말을 선포하여. 예. 이 장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어디에 가서, 여기로 가서 선포하라.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2절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옹기를 들고 찾아간 곳,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였어요. 이 6절을 보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또 다른 이름이 이제 도벳이라고 나오는데 참고로 학자들은 이 도벳이라는 말이 테파트라는 아람어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테파트는 불의 장소 혹은 불이 타오르는 곳 이런 뜻인데 불의 장소라는 것은 이제 쓸데없는 물건을 태우는 장소라는 의미도 있고 또 죄수를 처형하는 장소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파트에서 유래한 도벳이라는 말은 6절에 나온 것처럼 결국 죽임의 골짜기란 뜻으로 사용이 됐었는데 보면 2절을 보면 이 죽임의 골짜기가 하시드문 어귀 곁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시드문이란 질그릇 조각의 문, 질그릇 조각의 문 이런 뜻인데 그 근처에 토기장이의 작업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작업장에서 나오는 깨진 토기 조각들을 고문을 통해서 이제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렇게 내보내진 곳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찾아간 골짜기 그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혹은 도벳이라고 불리는 그곳은 깨진 토기 조각들, 쓰레기들을 버리고 그 쓰레기들을 이제 소각하는 장소였다고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러한 쓰레기장, 그곳을 찾아간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고, 왜 하필 그곳으로 가서 선포하라고 하셨을까? 문제는 쓰레기장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골짜기, 그곳에 세워진 우상의 산당이었어요. 우상의 산당. 보면 4절로 5절을 보면 그 골짜기에 세워진 산당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고 있죠. 사람을 불살라서 신에게 바치는 소위 인신제사를 그 골짜기에 세워진 우상의 산당에서 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골짜기에는 자기 아들들을 제물로 삼아서 불살라 바치는 우상의 산당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사람을 제물로 잡아서 바치는 이와 같은 인신제사는 이제 오늘날로 따지면 중동 지역이죠. 그 중동 지역에서 아주 오래 전부터 행해져 왔었는데, 물론 뭐 당연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 자체가 무조건 잘못된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그와 같은 인신제사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증오하시는 범죄. 그런데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증오하시는 인신제사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을 보면요. 4절을 보면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했다. 즉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증오하시는 인신제사의 죄,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강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온기를 사서 그 온기를 깨뜨리라는 명령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남유다 백성들의 이와 같은 이 죄악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이 땅에 만연된 우상, 이 땅에 만연된 우상에 대해서, 우상 숭배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에 가득한 우상 숭배의 모습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정말로 심각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요, 이 유튜브라는 것이 진짜 모든 것을 잡아먹는 그런 괴물처럼 되고 있습니다. 물론 유튜브가 아주 좋은 도구이기도 합니다만, 동시에 그렇게 아주 나쁜 것으로 용도로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우상과 미신의 전파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대단합니다. 유튜브 생방송으로 무당이 점을 치는 모습이 중계되는 건 그야말로 그건 약과예요. 그 정도는 약과예요. 심지어 신내림을 받거나 또 영매를 통해서 이 귀신과 접신한 모습까지 유튜브로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모습들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다는, 특히나 젊은이들이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조회수를 보면 대단합니다. 그 댓글을 보면. 그 젊은 사람들이 보통 관심을 가진 게 아니에요. 자,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이 땅에 가득한 그러한 이 우상 숭배의 모습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 허락하시고 하루 첫 시간 주님 중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그것도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증오하시는 인신제사란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했다는 사실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이 세상에, 이 땅에 만연되어 있는 우상 숭배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만연되어 있는 정말 사람들의 삶의 자리 곳곳에 침투해 있는 그와 같은 우상 숭배의 모습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우리 믿는 이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땅이 우상 숭배가 다 사라지고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특별히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주님께서 복 주시는 이 세상의 주인임을 이 땅에 알리고 선포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